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진로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을 하고 다니던 학교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기독교 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부푼 가슴을 안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 이 학교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입학을 했는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나? 그런데 이런 혼란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군데 합격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 결단하고 입학했던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을까? 뿐만 아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실한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교수 생활을 다른 곳에서 평안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그 학교에 오셨는데 학교가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을까라는 후회와 한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재학생의 아버지이자 목사님 한 분께서 학교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학교에 오셔서 체플을 한번 인도하셨는데 벌써 20년도 넘은 그때의 설교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것이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조언해주거나 또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도 항상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과 함께 마지막에 이 문장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버릴 것이 없단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상처와 실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도화지라고 하면 만약 지우개가 있다면 잘못 그린 밑그림을 지우고 다시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이 너무 잘못 그려져서 도저히 지울 수는 없을 때 그것을 그냥 찢어버리고 그 도화지를 꾸깃꾸깃 눌러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아픈 과거, 눈물 어린 좌절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전에 실수했고 실패했던 밑그림들의 흔적, 우리 기억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외면하고 싶어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 아픔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롬팔 28로 우리 외우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단점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허물과 죄는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그 모든 쓰레기와 같은 과거의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녹아내리게 하셔서 멋진 선으로,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을 증거하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고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에게는 해결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내가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내 목숨 살고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름 회복이 되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러 가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너무 황송해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닭 소리 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지운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과거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엎질러 놓은 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차를 운전해서 밤늦게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한 남성의 상담 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실수로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는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는데 이 의무감과 책무감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할지, 그리고 이 결혼 시작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사랑이 계속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결혼 계속 유지하는 거 맞나요? 라는 어쩌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야 되는데 이 무명의 상담을 의뢰했던 형제는 절박한 겁니다. 과거에 그 잘못된 어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지우고 싶은데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했던 그 방송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 씻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결론이 이미 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근데 21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첨부 파일을 열어보세요. 첨부 파일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첨부 파일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공동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고 멋있게 쓰임 받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장까지 기록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기독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21장을 첨부 파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몇 마리 잡았습니까? 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5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헌신했던 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헌신했던 그날, 그날도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절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반말 존댓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라서 그런 거고 지금 헬라어에서는 반말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얘들아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웬 낯선 사람이 아버지처럼 사랑스럽게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얘들아, 고기 몇 마리 잡았어? 근데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들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많이 잡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목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지금 그때의 그 장면이 데자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 주님!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트라우마에 갇혀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아파하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옆구리를 치면서, 야, 주님이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달려갑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7절에 겉옷을 두릅니다. 원래 바다에 수영하려고 하면 옷을 벗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시니까요. 나는 부족한 종이니까 그 주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니까 거리가 50칸쯤 됩니다. 90m 정도 돼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노젓고 90m로 오는데 베드로 혼자 수영해서 옵니다.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근데 수영하면서 베드로는 어프어프 수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리를 예수님 따라 걷다가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험이 있죠. 그때 막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셨던 그 경험, 그때가 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육지에 앉아 계시죠? 9절, 숯불 앞에 있습니다.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숯불갈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숯불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얄궂게도 숯불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 앞에서 생선과 떡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줍니다. 야, 먹어. 저 같으면 체했을 것 같은데 먹어.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떼어서 줄 때 또 무슨 생각 났을까요? 오병이어의 얘기죠. 고기와 물고기를 떼면서 5,000명에게 나눠줬던 그 추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사랑스러운 동고동락했던 그 추억을 다 떠올리게 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이후에, 식사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본명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습니까? 네, 세 번 물었습니다. 왜 세 번 물었을까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수제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요? 한번 실패했지만 그 놀라운 주님의 치유하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내가 부인하지 않고 잘해서 성공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 한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주님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목숨을 다해서 그 비전의 길을,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실수와 베드로의 좌절과 베드로의 실패는 버릴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그는 은혜의 사도, 더 큰 가슴을 가진 초대교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 쓰레기통에 넣을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레기통이 필요 없는 인생, 성경에는 무수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싸이월드 세대 혹시 있으신가요? 싸이월드 세대. 싸이월드 뭐 도토리 사고 이런 기억 없으십니까 혹시? 예전에 싸이월드 때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파도를 타면서 스크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찾는다고 진짜 고생했어요. 싸이월드가 없어져가지고.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낄 때 다음에 사람들을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고 이삭은 몽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세례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였던 사람, 사마리아 여자는 다섯 번 이혼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심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No more excuse.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겪었습니까? 어떤 좌절을 겪었습니까? 무엇을 내 과거사에서 지우고 싶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수많은 실패, 좌절,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품에 안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녹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그리고 좌절과 눈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 명제가 과연 죽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빚어가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예배 이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요. 이 시선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선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귀한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하시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남편께서 담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그 항암 과정 가운데서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매일 올리셨는데 제가 그것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편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김명성 간사님께서 간증하시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장 인생에서 아픈 기억,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는지 너무나 담담하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생기 한번 부시면 이 사람 벌떡 일어날 걸 전 믿어요. 주님 일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남편은 이미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였고 귀만 들릴 때였는데 좀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있는 저를 이제 그 문 밖에 창문에서 보셨던 그곳의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 만나러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냥 흐름을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부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저도 이미 알았던 말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면 주님이 이제 와라 아들아, 이제 와라 딸아, 이제 쉬어라 하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니요 아직 저는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아니요 주님 제가 더 할게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뭔가를 감지했어요. 아, 이 사람의 삶에 사명 주님 맡기신 게 다 끝났을 수 있겠구나, 너무 잘 그 시간을 통과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 아이들이랑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저희 남편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꼿꼿이 앉더라고요. 앉고 아이들한테 기도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호연, 저희 큰아이가 호연이에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를 기도로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8월 25일 부름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와주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놔뒀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부고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도 힘드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또 물어보시고 시편 118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너무 소원함이 있어서 이 주님의 많은 약속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죽은 것과 같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어도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들이, 그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증거한다면 그 삶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삶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또 저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리고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완전히 드렸죠. 어떤 원망이나 어떤 슬픔보다는 주님 내게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숙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자거든요. 여기에 작은 아이, 여기 큰 아이 하고 자는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직 아이여서, 걔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난 아직 아이여서 아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아빠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이제 쉬러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사명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호연이와 송연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그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7살 때는 교회에는 갔지만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엄마도 37살 때까지는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했지만 별로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아 진짜 하나님만 소망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랬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감정이 다를 때가 많고 제가 이 새롭게 하셔서에 새로워지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는 분, 그래서 그 가정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득한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걸어온 길 의미가 있고 내 손 안에 들려있을 때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들어 그 사명의 길로 다시 초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더 힘내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그 놀라운 명제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